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송합니다. 7절까지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친근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거의 매년 이 설교를 듣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저희들이 잘 아는 익숙한 이야기이지만 이 익숙함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낯선 교훈과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이후에 출산하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형이죠? 로마서 8장은 잘 외우시는데 이거 문제가 좀 어렵습니까?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형일까요? 네, 가인이 형입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죠. 2절 말씀해 보니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 자기들이 키우고 길러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에 보니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기에 당연히 땅에서 재배한 것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우리는 흔히 그 이유를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예배드리는 자가 반드시 자기의 죄를 떠안고 대신 죽어줄 동물을 제물로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나온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면 자기의 모든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고 그래서 그 동물을 내 대신 죽임으로써 나의 죄가 깨끗하여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약의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분명히 동물의 피 흘림과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벨은 잘 알았기 때문에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가인은 그것을 무시한 채 야채나 채소,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고 오늘 4장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3장과 뒤에 있는 5장의 전체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맥락 가운데 왜 이 이야기가 쓰여졌는가를 살펴보면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사실 재물의 문제에 포커스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농산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은 양을 죽여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받으시고 한 그런 재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였을까? 저희가 그 대답에 대한 힌트를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여러분, 식당 가서 음식을 입에 넣었는데 얼굴빛이 변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맛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빈손으로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의 얼굴빛이 변했다. 분명 아내의 생일일 경우가 맞을 겁니다. 얼굴빛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깊은 분노가 일고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의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한 대상에 대한 못마땅함이 안색이 변한 그 표현 가운데는 드러나 있습니다. 가인의 상황에서 보면 나에게 이런 일을 준, 이런 수모와 창피를 준 하나님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것이 못마땅하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이 몹시 분해하고 그래서 안색이 변하는 것을 바로 아셨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처럼 가인에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인이 왜 화가 났는지, 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지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저도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아이들이 부모가 보기에 심하게 싸우거나 부모에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맞는 제재가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제재가 이런 겁니다. 오늘 싸웠으니까 너희들 노는 시간 없어. 오늘 너희들 엄마의 말씀 듣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막 떠들고 놀았으니까 오늘 맥도날드 가기로 한 거 취소야. 그럼 아이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불만이 가득 차서 입이 대빨 나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묻죠.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결정한 것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고 그런 의도를 담아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비단 채소나 곡식 같은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려서가 아니라 가인이 아마 수십 마리의 흠없는 양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을 만한 당연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이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면 네가 얼굴을 들지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 가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이 말씀 속에서 가인의 삶에 심각한, 고쳐지지 않는, 그리고 가인이 의도적으로 고치지 않고 즐기고 내버려둬서 점점 커져버린 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삶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성경은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지는 않지만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이유로 자기 동생을 들에서 쳐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을 보면 가인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삶, 창조주 하나님보다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인을 책망하셨지만 가인을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제재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은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스스로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려 했던 이 가인을 깨우치셔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이 세상에서 독립자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거절하는 그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삶과 그분과 함께 삶과 우정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로 살아가면서 가인과 결국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가인의 인도자와 보호자 그리고 가인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가지고 있으면 네가 아무리 좋은 예배의 형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런 예배는 내가 받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 나 여호와의 말씀을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내가 받을 터이니 너는 돌아서서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백성의 그늘 안으로 들어오라 함을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흠없는 재물, 아무리 좋은 장소, 아무리 빈틈없이 잘 준비된 예배의 형식만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결코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바로 예배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 언제나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의지하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모습이 삶에 배어있는 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공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얼마나 예쁘게 우리 자신을 꾸미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까?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예배 얼마나 참 세련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예배의 장소에 나아오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확신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는 있을까요? 미국을 움직이는 물질과 명예가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대 앞서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한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뜻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내 가정과 내 교회에 보내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부르심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 인생이 먼저라고 내 자녀가 먼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인생과 내 자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가장 먼저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 대한 부정,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부정,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 없으면 우리 예배의 재물, 우리의 예배의 형식이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세련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기 등 뒤로 던져버린 삶의 태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수백 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번의 예배를 드렸는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몇 번 드렸는가,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는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러한 태도인가를 우리가 헤아리고 생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면서 당시 유다의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 예배자들의 태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자들로 인하여서 유다는 결국 멸망과 심판을 당하는 심각한 위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 가운데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형식적인 기도, 그들의 형식적인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형식만 있는 예배의 태도를 나무라시면서 그 형식적인 예배자들의 가르침을 멀리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 후반절에 가인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집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처방이고 키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들을 원할 것이나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우리 일상에 맞게 바꾸어 보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이 너를 원하나 그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는 다스릴지니라. 욕심이 너를 원하나 너는 천국의 욕심을 내며 그 욕심을 너는 다스릴지니라. 내 인생의 목표가 너를 원하나 너는 너의 인생을 주의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 다스릴지니라. 너의 자녀가 너를 원하나 너는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알고 그에 대한 모든 욕심을 다스릴지니라. 설교를 더 길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나 너는 그 욕심을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믿음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욕심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무시할 만큼 그렇게 약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가인처럼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도 좋고 하나님 굳이 아니어도 너무나도 내 인생이 즐겁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고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길들을 내가 빚어나가고 싶은 그런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이끌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붙잡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세상과 사람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 나는 불완전합니다 하며 나의 부정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약하게 내어 맡기며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의 완전하심이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직장과 또한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고민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터전과 현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주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며 그 삶에 우리를 헌신시킬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하여서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직장과 또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가 일터와 교회와 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또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을 때 나로 하여금 과감하게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가 걸으셨던 그 길에 내 삶을 던지게 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또한 우리 가운데서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며 따라가며 살아가다가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초라한 장소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밖에 모르는 한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를 오늘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 시간들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가르침과 용기로 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한 주에 남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재물의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형식보다 진짜 믿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